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은 별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문이 아니고 불길한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요즘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꽤 잘 나가는 사람도 정말 이 세상에 비관해서 자살하고 또 이 세상에 뭐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세상이 아주 경제적으로 매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형국으로 이 세상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집회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얽어매기 위한 경제적인 그런 사단의 그 방법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끈을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의 전 세계의 경제가 이제는 몇 사람의 손에 또 나아가서는 사단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없이 정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실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이런 형국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뭐 이 세상 안은 혼란해도 여러분 우리가 요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한 세상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침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게 물결이 뛰놀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계시록 8장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이제 다시 1절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둠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서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의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계속적으로 일곱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큰, 여러분, 경고를 나타낼 때 무엇을 봅니까? 나팔을 불죠. 군대나 이런 모든 사회에서도 보면 큰 어떤 사건이 박두했을 때 나팔을 불어주죠. 오늘날은 나팔이 아니라 사이렌을 불지만은 옛날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옛날에 이 나팔은 전쟁이 임박했을 때 불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이 나팔을 불어줬는데 이 일곱 나팔은 매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안과 소망과 또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인과 동시에 세상에 임할 전쟁의 경고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6장에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8장에 와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의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반시 동안 고요? 여기 말이 좀 불완전한 문장이죠. 고요하더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고요? 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뭔가 이게 좀 문장의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인이 매우 중요한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어떤 내용이 없고 여기 보니까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뭐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은 뭐 때문에 고요하게 된 겁니까? 하늘이 왜 반시 동안 일주일 동안 고요해졌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난 안식일에 그 반시 동안 하늘을 떠나 이 지상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시간은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조용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많은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니까 하늘은 고요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의 광경을 쫙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여기 재림의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뭐를 보여줍니까? 고요하더니 하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줬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그런데 이 일곱 천사가 뭐를 받았어요? 나팔을 받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각자 나팔을 받는데 이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여기에 장면이 나오고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많은 향이 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많은 향, 이 향이 뭘 이야기하는가? 8장 3절에 그 주석에 뭐라 그랬어요? 8장 3절 주석에 3절 4절 주석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가 향기롭게 됨 하는 3절은 나오지요? 꼭 한번 읽어볼까요?
벌금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행하는 인정한 죄를 그는 제거할 것이다.
자, 여기 이 피를, 그 향연을 뭐라고 여기에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어버리니까. 우리의 기도. 자,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어디 곁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 여기 보니까 제단 곁에 섰어. 이 제단은 어느 제단일까요? 성소 교리에 보면, 성소 진리에 보면 제단은 어디예요? 예, 뜰에 있죠.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라 하고자 합니다. 금단은 어디에 있어요? 첫째 간에 있죠? 네, 첫째 간에 금단이 있죠. 네, 금단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그 따뜻한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신 겁니까? 성소. 성소.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 제단의 그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단이 어디냐면은 금제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성소시대, 지성소시대가 아니고, 예? 지성소시대가 아니고 성소시대에. 그러니까 1844년 이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는데, 그런데 그 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버렸습니까?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리니까 뭐가 납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항상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나타내는 장면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또 그 어떤 악인들을 진취하실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예비하더라. 이런 장면을 쫙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주고 이제 첫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이 나팔은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매우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을 이 사단이 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은 뭐냐면은 일곱인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인이고 일곱 나팔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당하게 한 그 엄청난 핍박을 한 그 장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받은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도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예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음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들이 왜 제단 안에서 제단 아래서 이렇게 호소합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친히 뭐를 잡지 말고 로마서 12장이나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서 옥살이하고 맞고 찢기고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시련을 그들이 당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뭐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나 그 원수 갚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일을 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호소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죄 이름을 딱 보여줘버리면 우리는 그럼 우리 원수는 누가 갚았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에? 일곱째 인을 떼고 막바로 예수님 오는 장면 보여주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했는데 우리의 피를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고 에? 그런 어떤 원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에 먼저 뭐를 보여줍니까? 일곱 나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나팔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렇게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과 그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일곱 나팔도 보면은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는 딱 부는 것이 연속적으로 착착착 보여주는데, 일곱째 나팔은 또 나중에 또 부르는 걸 모습을 또 보여줘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지만은. 인도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이 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보여줬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들에게 뭐를 인치는 일을 먼저 보여줬죠. 그 다음에 나팔도 그래요. 첫째, 둘째, 여섯째 나팔까지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막바로 보여주지 않고 그동안 또 이 그 안에 들어있는 10장, 11장, 12장 다른 계시를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교회의 이 사단의 핍박이 언제부터 교회의 핍박이 이르러 오기 시작했습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에 핍박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핍박입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시고 주 34년, 그러니까 31년 내가 베드로에게 너는 무엇이라? 반석이라. 내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주 31년부터를 예배소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교회를 제일 먼저 핍박하기 시작한 그 사단의 대리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네. 콘스탄틴 황제가 있기 전에 이교 로마가 이교 로마는 참 어떤 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푼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전했어요? 로마에 가서 전했죠. 베드로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아주 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대큰 사도들의 피를 어디에서 흘렸습니까? 로마에서 흘렸어요. 자, 베드로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로마의 어느 황제? 네로 황제. 또 사도 바울이 어느 황제 때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 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도들을 위시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단의 뭡니까? 대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로마는 어떤 짐승으로 나타냈습니까? 아주 무서운 괴물과 같은 용과 같은 짐승으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붉은 용으로 나타냈어요. 붉은 짐승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로마는 누구의 대리자라는 말입니까? 사단의 대리자를 역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섭게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네로 황제를 위시한 도미시안 황제나 이런 많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죠? 네로 황제 같은 그 황제는 로마성을 거의 10개,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를 불태워놓고는, 지가 불태워놓고는 누명을 누구에게 덮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바로 로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에 참 큰 사도들을 보내서 소위 궁정에 있는 그 왕족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동경을 바로 이제 다니엘 7장 8장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신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서마나 수백 년 동안 약 한 300년 동안 이교 로마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과 순교자의 수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지하 동굴이 있죠. 카타콤이라. 그 다 서마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인들의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다 그 속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의하여 저질렀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러면 왜 로마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원한 관계가 없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사단은 이 로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고 부추겼느냐 하면 유대민족, 이미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추겼어요. 어떻게 부추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선민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유대민족 속에 이렇게 속국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계속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로마가 지배할 때 다 묵묵히 순종하며 잘 사는데 이 유대민족만은 유독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그때부터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요인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을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그렇게 미워하는 안식일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거든요. 아, 요거 봐라. 아, 요거, 그리스도인들은 요거 누구와 동일한 민족이다. 요 유대인들과 같은 요거 요 통속이다, 요거. 이렇게 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핍박으로 멸절시켜버리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꼬드기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도록 그 로마인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같은 족속으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대나라, 유대민족과 같은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요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지키자고 끝까지 안식일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더 악랄한 족속으로 미움을 받아서 약 한 300년 동안 대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목베임 당하고 화형에 달하고 톱으로 켜고 짐승들에게 물어 뜯기고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로마 시내를 불태웠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덮어쓰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들의 원수를 누가 갚아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 나팔을, 이 일곱 나팔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을 원수를 갚, 그리스도인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 8장 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뭐가 섞인 것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수목, 땅에 쏟아지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팔을 부으니까, 뭐가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까? 피가 섞인. 이것은 뭐냐면은, 많은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에 의하여 로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가 몇 나라로 분열됐습니까? 열 나라로 분열됐. 열 나라로 분열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인 이유. 유럽에는, 오늘날 유럽에는 세 큰 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첫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첫째 민족이.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 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갖다가 제일 첫째 강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해요. 그럼 게르만 민족은 이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아주 체격이 크고 네덜란드, 눈이 파랗고 노란 머리를 하고 있는 그 민족을 갖다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은 라틴 민족이 있습니다. 라틴 민족은 저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기타 이제 스페인 이런 민족들을 갖다가 라틴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민족들은 머리가 약간 갈색이면서 체격은 이 게르만 민족보다 조금 적지만은 역시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 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을 위주로 한 민족, 라틴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민족인데 슬라브 민족이 있어요. 슬라브 민족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를, 러시아 일부와 아울러서, 불가리아, 체코스, 유고슬라비아, 뭐 이렇게 슬라비아, 슬라비아 나오죠. 이런 민족들이 다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로마 민족은 라틴 민족이에요. 라틴 민족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이 게르만 민족은 저 북쪽에, 유럽 북쪽에서 부족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구가 점점 팽창되고 하니까 살 자리가 좁아서요. 그래서 뭔가 살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모든 영토는 누구 영토냐면은 이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하니까 이 게르만 민족을 일으켜서 이 로마 민족을 진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로마 민족을 괴롭게 한 게르만 민족이 여러분 성경 우리 다니엘서 연구하면 동고토니 서고토라는 나라가 나왔죠. 그 고토민족, 고두족들이 바로 이 게르만 민족들인데 이 게르만 민족들 중에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라릭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세계 역사에 여러분 백과사전에 쳐보세요. 알라릭 하면은 그 나옵니다. 약 400년경에 나오는 이 알라릭 장군을 주도해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 로마를 침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이 장군들은 세계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의하여 로마가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 나오는 이 첫째 나팔에서 크게 나타난 이 나라가 바로 고두족에 의하여 괴롭힘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바로 알라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부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시간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볼 때 나타나는 이 여기에 보면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덤비우며 이것은 뭐냐면 바다와 관계가 있어요. 많은 배들이 깨어지더라. 이것은 두째 나팔을 볼 때 이것은 역시 그 게르만 민족 중에 한 족속인 반달 족속입니다. 반달 족속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7장에 열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습니까? 예? 이 반달 나라가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이 로마 캐토릭에 의하여 뿌리가 이 새 뿌리 뿌리조차 뽑힌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반달인데 이 반달이 겐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 반달 아프리카 그 주변에 살면서 이 로마를 수시로 약탈을 해가지고 로마를 괴롭히는 그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반달은 멸망했지만은 얼마나 로마를 괴롭혔는지 이 로마의 이 괴롭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의 수도 서울을 로마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아세요? 로마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저 동쪽 저 터키 쪽에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서울을 옮깁니다. 오죽이나 괴로웠으면 서울을 어디로 옮길까요?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장군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알라릭이나 겐세릭 같은 이런 장수들에 의하여 게르만 민족들에 의하여 로마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천 척의 배들이 그냥 불태움을 당하는 이 해전들이 이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계 역사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이 타는 것 같이 큰 별이 떨어지니 여러분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스타라 그러죠. 여기 별이 떨어졌다는 여기도 큰 아주 엄청난 한 그 인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역시 이 헤르라의 족속을 이루고 있고 그 이탈리아 오늘날 이탈리아 주변에 살고 있던 게르만 민족입니다. 이 게르만 민족 중에 누가 아주 유명한 장소에는 아틸라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로마를 그냥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이 예언들입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번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속 3분의 1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로마의 수도가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불 때마다 이 게르만 민족들의 그 훌륭한 장수들이 이끄는 민족들에 의해서 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로마의 영토의 약 3분의 1이 해당하는 이 영토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그 중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영토에서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순교당한 그 순교자의 수에 여러분 수십값을 많은 로마인들의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한 200년 이상 동안에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로마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나갔습니까? 앞으로 올 겁니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대강대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 나오면 세 가지 화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천사와 넷째 천사까지는 하나님의 핍박,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이교로마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원수 갚아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세 가지 화가 나와 있는데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이미 이것도 지나갔어요. 이제 이거 다 만지게 돼 제가 좀 연구할 텐데요. 요 세 화는 제가 조금 상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이 넷째 나팔에 의하여서 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당한 해를 470몇 년입니까? 476년입니까? 475년입니까? 6년이죠? 예, 476년. 바로 이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 오토아르라고 하는 이 헤루라이의 명장 이 장군에 의하여 서로마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마 수도를 저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옮겨가버리고 그 자리에서 군주가 없어진 그곳에서 로마 교회가 살며시 이제 이렇게 자라나오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로마가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로마의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워낙 땅 그 넘다가 보니까 동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때부터 로마는 사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끝나버린 그 다음에 주권을 누가 잡느냐면은 법왕 로마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법왕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왕 로마와 동쪽으로 옮겨간 동로마가 합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비판한 겁니다. 1260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당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원수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정말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이 하나님의 대적 로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시고 우리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최종적인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최종적인 고통을 당합니까?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핍박이죠. 그 마지막 핍박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부르는 것이 7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내야. 우리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우리가 누명을 덮어쓰고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뭐 하더라도 여러분이요 우리 스스로와 그들을 원수로 갚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여기냐.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참아야 되니까. 폭발할 것도 참아야 돼. 원수 갚을 수 있지만도 참아야 돼. 우리 그러기에서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고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갑자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를 세계 역사상에서 딱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한 그 이상으로 내 갑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 갖는 일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우비는 정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씻어내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마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을 계수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계수로 8장을 연구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억울하지만 그대로 억울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원수도 친히 그분이 다 갚아주시고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계시록 8장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을 원수를 갚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9장을 통하여 그 다음에 16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악인들에게 내려진 그 재앙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도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결코 뿌린 씨앗에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뭐만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의의 씨만 심어야, 자비만 심어야. 네. 원수가 없는 일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할 때 악인이 악인을 징벌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뭐 당하는 겁니까?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에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이런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갚아주시고 원수도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게 섰어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안식이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손들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공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지시여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제는 주의 오심을 위한 사다의 마지막 모든 준비의 작업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때에 합당한 믿음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공의로 오셔서 정말 너희가 이 세상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지만 너희의 원수 받는 일을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늘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원수를 우리 대신 갚으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한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질러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기는 마지막 아버지와 자녀들 되도록 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에 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이여,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영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어가지고 없어진 이 땅에 미련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약인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침착하게 우리의 믿음들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이렇게 마스터를 하겠습니다.